6월 21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3월 양국 간 평화협상에서 이룬 초기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일 테헤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의 최종 결과는 당연히 협상 당사국들이 합의 내용을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에게서 그런 의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부터 몇 차례 평화협상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어제 테헤란에 도착해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와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 푸틴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정상과 만난 것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비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변 영토와 돈바스 전역을 병합하려는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합병을 위한 교본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며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이미 비합법적인 대리 관리들을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라며 현지 대리 관리들이 러시아와의 병합을 위한 거짓 주민 투표를 조직하고 이후 러시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파이살 맥다드 외교장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정부 관리들과 면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18년 우크라이나 주재 시리아 외교관들의 거주지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양국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의 단교 결정에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모든 러시아산 가스 차단 상황에 대비해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부분적이든 또는 완전한 차단이든 유럽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겨울철 에너지 수요 급증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산 가스가 야기하는 완전한 혼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병원 등 핵심 산업과 용역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기타 분야에서의 가스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펀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산 가스로 인한 완전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할 때 우리는 가스를 아끼고 또 저장을 보다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19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군함의 이번 타이완 해협 통과는 일주일째 세 번째입니다.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USS 펜폴드호의 이날 타이완 해협 통과에 대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통과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타이완 해협도 자국의 영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라고 규정한 국제법을 근거로 타이완 해협 대부분이 국제 수역에 속한다면서 해당 수역에서 정기적으로 군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새벽 VU의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민심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16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민심매매 실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 노동자 해외 송출, 성인과 어린이 집단 동원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인신매매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 11곳 중 하나로도 분류됐습니다. 북한 외에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리트레아 등이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집단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불법 활동을 포함한 당국의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내부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감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늘리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북한 당국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 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에 6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죄로 5년의 노역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당국이 성인과 어린이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 동원하며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식량 배급을 중단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1년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14,000명의 기혼 여성을 강제 동원해 황해남도에서 농장일을 시킨 사례가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2020년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중단되고 전년도 흉작에 이어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동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고아와 당국의 뇌물을 바칠 수 없는 집안의 어린이들이 군대식 조직에 동원돼 무보수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 착취 대상이며 특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과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를 동반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 침해로 인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이 중국에서 성매매와 노동 관련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자들에게 적발되면 북한에 강제 송환돼 강제 노동과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버마 등 22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부가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2001년에는 한국이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등급이 내려간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진지함과 지속성에 있어 예년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관련 오래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해 저지른 불법 활동을 처벌하고 인신매매범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들을 추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확인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자 대부분이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희생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11개 국가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In 11 countries,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people to trafficking. For example, as retaliation for political expression,
블링컨 장관은 11개 나라의 정부는 자국민들을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복으로 국익이 걸린 사업에 대한 강제 노역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광업, 벌목, 제조업, 농업에 강제 노역시키고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을 수용소에 보내 급진적인 입장을 포기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 그들의 여권과 급여를 압수하며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존스톤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사국 국장 대행은 보고서 발표 뒤 별도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년 동안 외교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존스톤 국장 대행은 우리는 수년 동안 이 문제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국장 대행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가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16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지목된 나라는 모두 16개로 전년도 19개보다 3개 나라가 줄었습니다. 알제리와 베냉, 카메룬, 적도기니, 기니,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남수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이 9개 나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아시아가 3개 나라, 이란, 시리아 등 중동이 2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내 자치국가인 아파지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과 양자 합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외에 송출한다며 이들이 강제노동 환경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근무 시간과 위험한 근무 환경, 임금 수령 제한에 처하며 평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하며 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인 해외 노동자들은 정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끊임없는 밀착 감시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들에게 불평하면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이 정부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험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팬데믹과 관련한 국경 봉쇄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해외에 남아야 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더욱 가혹하고 강화된 통제와 감시를 지시했으며 신체적 상해의 위협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내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으며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조사하거나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당국이 2021년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4,093건에 달하는 신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2021년에 북한 노동자 몇 명이 러시아에 남아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며 종종 강제 노동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관측통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위장 통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일하기 위해 계속해서 러시아에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공식적인 신분 없이 머물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인신매매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은 탈북 여성들이 국경에 도착하면 이들 중 일부를 유혹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농업과 가정, 공장, 식당, 주점에서의 강제노동에 투입됐고 중국의 국영 제조공장들이 북한 노동자를 강제 동원해 수출용 방호복 생산에 나섰다는 보도도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도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인 인신매매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의 북한 송환과 관련한 법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됐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광산과 건설, 어업, 보건, 상업적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위험을 알리는 새로운 지표와 함께 해당국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6개국을 미국 시민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이 같은 부당 억류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 D지표를 도입하고 해당국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버마 등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무부 여행주의보에는 미국 국민의 체포와 장기 억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므로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어 부당 억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때문에 북한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여행주의보에서 납치 위험이 있는 국가를 나타내기 위해 K지표를 사용하는데 이에 더해 D지표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선 여행 금지 국가인 4등급과 함께 기타 위험을 의미하는 5지표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지표는 미국 시민에게 외국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표 추가가 이러한 행위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국가에서 부당 억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학생과 선교사, 관광객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을 억류한 뒤 미 정부와 협상 등을 통해 석방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김동철 목사는 간첩 혐의로 30개월 넘게 억류됐었습니다. 또 2016년 1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 억류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는 억류 17개월 만인 이듬해 6월 혼수 상태로 풀려났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했고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2014년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2012년 한국계 선교사인 케네스 베 목사를 정부 전복 혐의로 억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인질 및 부당 구금된 미국인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인의 부당 억류에 관여한 국가의 정부 당국자와 비정부 행위자 등에 대해 금융제재, 비자 박탈 등 여행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orning, the president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vides expanded tools to help bring our citizens home.
또한 미국 당국에 억류 미국인의 정보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가족과 더욱 공유하며 부당한 구금과 인질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여행주의보에 부당 구금 위험을 경고하는 D지표를 추가한 것도 이번 조치의 일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외에서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 20개국에서 64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유명 선수인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5개월 넘게 억류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탈북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발의 후 약 2개월 만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직은 2017년 1월부터 공석이었다며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 107조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 인준에 북한 인권특사직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적절히 증진 조율하고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 계획과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의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가 임명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년 만에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진 것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t's very encouraging when the foreign minister was here a couple of weeks ago. He talked about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appointing the ambassador for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몇 주 전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이번 북한 인권 대사 임명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적절한 인물을 북한 인권대사로 임명하면서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동력을 얻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You know, considering her experience interaction with the UN and working with Kofi Annan and then on the Rwanda genocide and I think she's got
유엔에서의 경험, 르완다 학살 사건과 관련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일한 경험 등은 문재인 전 한국 정부 당시 완전히 배제됐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중심에 두는 데 필요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19일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신임대사는 북한과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 논문을 다수 집필했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과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 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임명은 국제사회 협력 속에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한국 정부의 이번 인선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비어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제 미국 정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더 이상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를 책임질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직책을 채우는데 지체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정의와 인권에 대한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직책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전 세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주요 인물이라며 5년 이상 이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람들은 로버트 킹과 같은 인물이 매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압박했는지 잊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위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 자리는 킹 전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1년 6개월 넘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It's gone way too far. It's taken way too much time to get that appointment made. We have a new ambassador to South Korea, Philip Goldberg, who was appointed several months ago, or was named several months ago, and was.
킹 전 특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수개월 전에 임명됐지만 한국에 부임한 건 상당히 최근이라며 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느리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인권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또한 북한 인권 특사가 유엔 회원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노력 임무를 갖는다며 이런 직책을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함으로써 유엔 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북한의 인간 안보 상태를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권 우송 접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미한 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이익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진 북핵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이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인권 문제도 그 방정식에 포함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미 의료기관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지만 미 연방수사국의 대처로 피해액 5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미 법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가 진화했다면서 정교한 수사와 추적을 통해 범인을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마우이란 이름의 새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 의료기관과 병원 등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부장관은 19일 뉴욕 포뎀 대학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 소속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즉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일종의 몸값 지급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질러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대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지난해 캔자스의 한 병원은 너무 많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 운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요 장비를 운용하는 데 사용하는 서버를 암호화했다며 해커들은 몸값 지급을 요구하는 쪽지를 남기면서 48시간 안에 이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병원 운영진들은 몸값 요구에 굴복하거나 의사, 간호사의 중요한 치료 제공 능력을 손상시켜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병원 운영진은 몸값을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몸값 지급과 동시에 FBI에도 알렸다면서 이는 그들 자신과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옳은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FBI와 법무부 검사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고 이 송유관 관리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 이후 그랬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통해 지불된 몸값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몸값이 이동한 흔적을 토대로 FBI는 중국에 기반을 둔 자금 세탁 행위자들을 밝혀냈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북한인들이 몸값을 실제 화폐로 현금화하도록 돕는 인물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추가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이들 계좌에 다른 몸값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통해 FBI는 콜로라도의 다른 의료기관과 잠재적인 해외 피해자들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이 모든 조사는 몇 주 전에 끝났다면서 돈 세탁 계좌에서 약 50만 달러의 몸값과 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류된 자금에는 캔자스 병원이 지불한 몸값과 더불어 콜로라도의 병원 등 다른 피해자들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몸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모든 일로 인해 FBI와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재무부는 합동사이버주의보에 마우이로 인한 위협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최초 북한의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캔자스 병원이 FBI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이는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통해 지불된 몸값과 과거 다른 피해자의 자금을 회수하고 이전에 확인되지 않던 변종 랜섬웨어를 밝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나코 부장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과거의 위협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법을 오늘날 사이버 위협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테러에 대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정보 주도적이자 위협 중심적이 돼야 하며 극도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거듭 경종을 울렸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과 조력자를 기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미국을 겨냥한 주요 사이버 공격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법무부는 19일 공개한 사이버 종합 검토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법무부는 사이버 보안 업계의 라자루스 혹은 APT38로 알려진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장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13억 달러가 넘는 돈과 암호화폐 탈취, 악의적인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배포,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발과 부정거래 등을 위해 이들이 광범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북한 해커들이 뉴욕 금융회사로부터 훔친 암호화폐 190만 달러에 대한 법무부의 압류 조치와도 연관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은 북한 국적자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들이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저지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후 연방수사국은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의 사진을 담은 공개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박진혁 등을 실제로 체포하거나 법원에 출석시킬 수는 없지만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또 이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근절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형사 기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4월 존 칼린 차관보에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검토 내용을 담은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에 조력한 캐나다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14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 자금 3천만 달러의 반환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알리우마리는 라자구루스 그룹이 파키스탄과 인도 등 전 세계 각지의 은행 자동 인출기를 해킹해 탈취한 자금과 사이버 범죄를 통해 몰타 은행에서 훔친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알라우마리의 공범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라먼 올롤루나 아바스도 지난해 4월 유죄를 인정해 현재 최종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강조한 것처럼 법무부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기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법무부의 조처는 점점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인 등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선박 등이 몰수됐으며 일부 기업 등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 국적자 외에도 영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스페인 출신 친북단체 인사, 싱가포르인 사업가 등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가 18일 8,37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과 파트너십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미한동맹의 경우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협도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과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격퇴하기 위한 의도의 다양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런 역량을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역량의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의 안정화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과 에너지 장관은 핵 현대화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무인 항공 시스템 조달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에 담긴 확장 억제 관련 조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확장 억제 관련 조항은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다듬어진 뒤 또 한 번 양원 표결에 붙여지며 의회 의결이 끝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방한 중인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회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영내에서 경제 안보를 심화하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옐런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두 사람은 공동가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의 긴밀한 우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푸틴의 전쟁이 세계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러시아산 유류 가격 상한제와 러시아의 전쟁 장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소비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란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양국 노동자와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맞서는 데 공동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금융시장 발전 지원,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심화 등에 대해 견해를 공유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에서는 대북제재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김규현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일 오전 워싱턴 인근 달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VIP 출입구를 통해 공항을 나왔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김 원장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입니다. 김 원장의 체류 기간과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백악관, 국무부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두루 만나 한반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기관 쪽에서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 등과 만남이 예상되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번스 중앙정보국장이 방한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만큼 상호주의 차원에서 김 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영국 상원의원이 전임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19일 VOA의 의원실 명의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정부에 의한 북한 어민 2명 북송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치와 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관해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목소리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효율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영국 외무부 북한 담당 및 유엔 주재 대변인과 주기적으로 상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에게 자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을 존중하고 지키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엇이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알톤 의원은 영국의 의원으로서 북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무라며 과거에도 중국의 탈북민 북송에 반대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알톤 의원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의원들은 지난해 자체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감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알톤 의원은 1979년 리버풀 지역구의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의회에 진출했고 1997년부터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의회에서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하원 의원과 함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 난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떠난 주민들이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은 이달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난민 지원을 위한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2억 4,7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번 2022 회계연도 관련 예산 2억 3,724만 달러보다 1,026만 달러 증액된 액수입니다. 국무부는 관련 예산이 이주 및 난민 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난민 신청자 등을 보호하는 인도적 지원금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밖에 매우 취약한 북한 주민들도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버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중국 신장자치구의 위그르족, 태국과 말레이시아 구금시설에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인도주의 파트너들은 난민, 망명 신청자, 분쟁 피해자, 무국적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2 회계연도의 관련 예산 목적에 대해 로힝야족, 버마인, 위구르인, 중국 반체제 인사, 북한 주민 등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보호와 인도주의 지원 제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약 220여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가운데 근래 들어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 등 1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가 탈북 난민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2도, 낮 29도. 양덕 아침 20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3도, 낮 31도. 구성 아침 22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 29도. 강계 아침 20도, 낮 28도. 희천 아침 21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31도. 개성 아침 22도, 낮 31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30도. 신계 아침 22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2도, 낮 26도. 장전 아침 22도, 낮 26도. 평강 아침 20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7도. 장진 아침 16도, 낮 22도. 청진 아침 20도, 낮 23도. 김책 아침 21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8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5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3월 양국 간 평화협상에서 이룬 초기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일 테헤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의 최종 결과는 당연히 협상 당사국들이 합의 내용을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에게서 그런 의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부터 몇 차례 평화협상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테헤란에 도착해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 그리고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며 푸틴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정상과 만난 것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비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변 영토와 돈바스 전역을 병합하려는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합병을 위한 교본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며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이미 비합법적인 대리 관리들을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라며 현지 대리 관리들이 러시아와의 병합을 위한 거짓 주민 투표를 조직하고 이후 러시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파이살 맥다드 외교장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정부 관리들과 면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18년 우크라이나 주재 시리아 외교관들의 거주지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양국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의 단교 결정에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루안시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모든 러시아산 가스 차단 상황에 대비해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부분적이든 또는 완전한 차단이든 유럽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겨울철 에너지 수요 급증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산 가스가 야기하는 완전한 혼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병원 등 핵심 산업과 용역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기타 분야에서의 가스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 해군 군함이 19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군함의 이번 타이완 해협 통과는 일주일째 세 번째입니다.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USS 벤폴드호의 이날 타이완 해협 통과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통과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타이완 해협도 자국 영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라고 규정한 국제법을 근거로 타이완 해협 대부분이 국제 수역에 속한다며 해당 수역에서 정기적으로 군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7월 21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